봤어요. 네. 그리고 결국 이빨에 관한 전문가 선생님이 오시니까 너무나 확실해졌습니다. 그리고 우울해졌어요. 아, 내가 이렇게 싸웠다니 이런 생각에 우울해졌습니다. 네, 신경치료까지 받아야 되고, 그쵸. 아, 썩은 게 몇 개인지를 모르겠고, 네, 화를 만들어 키웠습니다. 왜 이렇게 나는 우둔하고 고집스러운 걸까? 예, 이것 또한 무지한 자의 특징이죠. 무지한 사람이 고집스럽고 우둔합니다. 저라도. 화를 키운 제 자신을 생각하니 웃기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예, 하지만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열심히 치과를 가야죠. 열심히 치과를 가고 회의를 하고, 예, 할 생각입니다.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야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예. 마가복음 13장 17절이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신다. 아, 주님, 나를 위해 오셨군요. 네. 예수님이 찾으러 온 사람들은 병든 사람들이었어요. 아, 그리고 썩은지도 모르고 용감하게 편안하게 살던 나를 찾아와 주신 그 예수님, 나의 구원자, 나의 치료자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다 우리 다 멀쩡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멀쩡해 보여요. 그래서 괜찮다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편안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그게 실은 무지해서 그런 확률이 높아요.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편안하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적인 상태에 무지해서 너무나도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을 잘하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의 신앙을 흔드는 말씀을 하시죠. 오늘 중심 본문이기도 합니다. 9장 41절이에요.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너희가 맹인인지 알면, 알았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너희가 맹인이 아니라고 하니까 야, 너희 영적 상태가 진짜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구나. 환자가 낳는 first step은 무지를 인정하는 거죠. 나는 맹인입니다. 그렇게 나는 나의 눈을 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렇게 스텝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나는 맹인입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세요. 아멘. 네, 아멘. 네, 너무 큰 소리로 하니까 무섭네요. 네, 좋습니다. 자, 성경에서 맹인을 이야기할 때는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을 비유할 때 맹인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목자시고 우리가 양이라고 할 때 양을 돌보시고 부르시는 그 양과 목자의 친밀함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사실 엄청난 근시잖아요. 그렇죠, 양이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서의 우리를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 맹인에 비유합니다. 율법의 교사였던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를 가리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로마서 2장 19절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얘기했던 거예요.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사실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이 야,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고 있구나 라고 바리새인들을 지적하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20절이죠. 이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며, 너희들 스스로가 장님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너희들 스스로가 영적이라고 생각하지? 너희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 라는 맥락이에요. 안 그래, 안 그래. 영적으로 무지해, 맹인이야. 자, 바울의 에베소 교우들을 향한 중보 기도를 통해 영적인 상태와 이 눈 아니면 장님이고의 상태를 어떻게 얘기하는지 알 수 있죠. 1장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Open the eyes of your heart. 무슨 말이에요? 원래는 너희들이 영적으로 장님이었는데 성령이 오시면 He opens the eyes of your heart.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의 눈을 밝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세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좀 어렵죠? 근데 심플해요. 너희의 마음의 눈이 열려야 진리를 알 수 있어. 그 전까지는 알아도 아는 게 아니야. 너희가 예수를 안다고 하지만 너희 마음의 눈이 열려야 그분이 너의 하나님이 되는 거야.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지혜와 계시의 영신 성령님이 우리 마음의 눈 The eyes of our heart 뜨게 하셔야 진리를 아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맹인을 얘기할 때 항상 이런 영적인 상태에 대한 비유로서 얘기를 많이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또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맹인의 이야기를 할 때는 이런 성경에서 맹인을 비유로 들었을 때 그 맹인 영적인 상태와 오버랩해서 바라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 이벤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아, 또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셨구나. 누가 힘들었는데 낫게 해주셨구나. 이런 차원에서 뛰어넘어서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이 사건을 통해서 얘기하시려는 주님의 메시지가 들릴 수 있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의 중심 인물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한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한 사람. 예수님께서 육체의 맹인을 구원하시며 영적인 맹인들을 질타하십니다. 그냥 어떤 한 사람이 이슈를 해결해 주신 것이 모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누가 진짜 맹인인지 누가 더 심각한 질병에 있는지 누가 정말 구원이 필요한지 보여주시며 질타하시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한 사람을 보십니다. 본문의 배경을 설명드릴게요. 그 사람의 눈을 치유해 주시죠.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에요. 꽤 오랫동안. 근데 눈을 뜨게 됩니다. 평생 장님이었던 사람이 어느 날 눈을 뜨니까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나죠. 10절이에요.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11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보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게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누가 낫게 했는데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씻었더니 나섰어.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죠? 알지 못하노라. 사람들의 관심은 지금 기적을 행한 예수에게 쏠려 있어요. 누가 도대체 이 엄청난 일을 한 거야? 그리고 이 표적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몰라서 소동이 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을 데리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는 다르게 얘기하면 가장 영적인 바리새인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자, 이 이벤트가 도대체 어떤 메시지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바리새인들을 찾아가요. 사람들이 이 상황을 쉽게 판단하지 못한 데에는 이유가 있죠. 14절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예수님께서 굳이 눈먼 사람을 치유하시는데 정한 날짜가 안식일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어느 날 어느 장소에 치유했는데 안식일이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인텐션을 가지시고 그날 날 때부터 장님이었던 사람을 낫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큰 소동을 일으키게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주셨고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잖아요. 안식일에는 모든 노동이 금지되어 있어요. 딜레마입니다. 태어난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치유한 기적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를 보여주는 사인이에요. 그런데 왜 딜레마예요?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노동을 금지하셨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것을 바이올렛 했어요. 아니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야? 16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 할 수 있겠는가 하며 또 다른 어떤 사람이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라. 분쟁이 있었어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분쟁이 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분쟁을 일으키셨어요. 그냥 안식일 말고 다른 날은 치유했으면 클리어 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구나. 그런데 그저 안식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딜레마 가운데 시험 가운데 놓을 때는 뭐예요? 너의 믿음이 어떠한지 우리로 하여금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는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알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다시 한번 퀘스천하게 하고요. 깨닫게 하시는 기회이기도 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은 지금 테스트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뜻,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데, 도대체 뭔가. 자, 이 헷갈리는 상황 속에서 맹인이었던 자는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됩니다.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대답은 예수라 하는 자, 거리감이 있죠. 거리감이 있어요. 그리고 unsure해요. 그런데 지금은 선지자인이다 라는 말을 받게요. 선지자다. 그 소동과 테스트 가운데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보다 더 클리어한, 더 확신이 있는 답을 찾았어요. 자, 그런데 이 장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더 확신을 갖고 고백하게 됐는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호의적으로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로부터 자식을 치료해준 은혜를 입은 부모조차도 예수에 관해 증언하지 않아요. 얘가 날 때부터 장님 된 건 많은데 누가 치료해줬는지 장성했으니까 직접 물어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 이유는 22절에 나와 있어요.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출교는요 여러분 그냥 안 놀아줄 정도가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호족에서 파는 거예요. 근데 좀 뭐 호족 의미가 우리에겐 좀 없나요? 그런데 예전에는 호족에서 파면 유산도 못 받고요 그냥 남남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 인정하면 호족에서 파버린다는 결정이 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 사람은 더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30절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하면 듣지 못하였으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시험 가운데 이 청년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명확한 답을 발견하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출교당해요. 34절이죠.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더라. 그냥 보면 이렇게 교회에서 디스커션 하다가 야 너 디스어그리에서 나가라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그렇지 않죠. 출교당한 거예요. 호족에서 파인 거예요. 엄청난 대가를 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당신이 누구신지 face to face 더 클리어하게 더 명확하게 가르쳐주세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여기서 인자란 the son of, The Son of Man은 그냥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데니엘에 나오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 고유 명사, 고유한 이름이에요. 너가 데니엘이 그 예언한 그 메시아를 믿느냐? 라고 물어본 거죠. 36절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지금 어떤 상태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라는 건 알아요. 근데 아직 메시아라는 것까지는 경험하지 못했어요.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내가 그 메시아야. 38절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절은 왕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하는 거예요.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맹인을 인도하는 자요 세상의 빛이라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이 당황합니다. 아 지금 우리 보고 맹인이라고 하는 거야? 지금 저 사람이 우리 보고 맹인이라고 하는 거야? 당황하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달달 외우고 지키고 가르치는 선생인 바리새인인 우리를 맹인이라고 하다니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예요. 밤새도록 공부를 하고 교과서를 달달 외워서 시험을 쳤는데 십계명도 줄줄 외우고 그리고 뭐 600개가 넘는 율법도 줄줄 외우고 다 해서 다 썼어요. 답을 썼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야, 다 답이 아니야. 답은 I don't know anything. 그냥 백지를 내는 게 답이었어. 얼마나 당황스러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나는 맹인입니다가 정답이었는데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알지 못합니다. 이건데 그걸 몰랐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몇 주 전에 설교 제목이 언제나 정답은 예수님입니다였어요. 근데 언제나 정답이 예수님이어야 예수님의 그 컨디션은 뭐냐면 언제나 내가 정답이 아니어야 돼요. 언제나 내가 I'm always wrong, then you're always right. 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항상 정답입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지식과 경험이 나의 모든 판단이 기준이 돼버리면 내 입으로는 예수님이 정답이라고 얘기하지만 삶으로 행위로는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답이려면 내가 항상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 또한 같이 있어요. 아멘? 성경은 우리 모두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분명하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로마서 3장이죠. 다윗의 고백을 시편 14장과 53장 다윗의 고백을 인용한 거예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기가 막힌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건 맥센스에 뭐 하나님은 너무 크시니까 그런데 어떻게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에요? 나는 입으로 하나님을 찾는다고 그러고 주일날 예배당에 있지만 내가 찾는 건 나의 영광이야. 어떻게 이 세상에서 더 잘 먹고 잘 사느냐야. 결국은 하나님이 없어.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런데 그걸 몰라. 장님이어서. 누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오늘 눈을 뜨게 하신 그 사람이에요? 아니 우리예요. 바리새인이에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이에요. 죄 아래 태어나 영적인 맹인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무지하고 무식해요.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인간의 영적인 상태고요. 전적인 타락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PhD가 10개고 100개고 아무리 인간들의 인정을 받고 성경을 달달 외워도 성경은 너무나 분명히 얘기해요. 무지하다고 얘기해줍니다. 인간이 맹인인 DNA를 갖게 된 사건이 에덴 동산에서 이분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를 먹자 너무나 흥미로운 사건이 벌어졌어요. 눈이 떠졌다 기록되어 있어요. 7절이에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영적으로는 맹인이 되고 오직 육적인 눈으로 사는 인생이 되었어요. 원래 선악의 주체는 만물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었는데 내가 그 자리를 강탈하자 선악의 주체가 내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모든 사건의 심판자가 됐어요. 근데 그걸 성경이 어떻게 묘사하고 있어요? 눈이 떠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의 눈은 닫혔어요. 그게 우리의 상태예요. 그게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우리의 영적 상태예요. 알고 계신가요? 인간은 모두 진리이시며 생명이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눈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능히 지혜로울 만한 것처럼 보이는 것을 따 먹으며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사역을 하면서도 사역자로 있으면서도 살아갑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우습게 볼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들 중에 그 누가 바리새인들보다 더 많은 종교적 열심을 가졌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성경을 외우고 거룩한 사람 정결의식 다 따르고 금식하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예수님이 그들에 대한 평가는 너무나 심플하면서 클리어예요. 너희들이 장님이야. 너희들이 스스로 장님인 것을 알았더라면 너희들이 맹인인 줄을 알았더라면 죄가 없었을 텐데 너희들이 맹인이라고 안 하니까 죄 가운데 있구나 얘기하시잖아요. 자,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더 영적인 사람이라고 자부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누구보다도 더 영적인 사람이라고 자부했어요. 영적인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사람은 막 사람 치유하고 뭐 갑자기 뭐 보여주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동일합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진리를 가르쳐주세요. 동일해요.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죠. 낫게 하고 이런 거는 다 세컨더리예요. 사단도 다 합니다. 네, 샤먼도 다 해요. 그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바울은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아요. 율법의 교사잖아요.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런데 교회의 첫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자리에 그는 너무나 편안했어요. 너무나 편안했어요. 당시에 옷을 들고 있었다는 것은 그 심판의 주체였다는 거예요. 옷은 항상 신분과 권리를 의미해요. 사람들이 돌을 던질 때 자기의 보존 수표와 같은 것들을 바울에게 맡기고 던졌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근데 그거를 안고 있는 바울의 모습은 굉장히 편안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기가 어떤 장님인지 뭘 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모습이죠. 예수님은 다메섹에서 만나고 바울은 꼬꾸라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무나도 재밌게 그 사건과 함께 피지컬리 바울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뭐예요? 장님이 되죠. 3일 동안 장님. 여러분 3일 동안 장님이었을 때 바울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바울아 바울아 왜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너가 핍박하는 그 그리스도다 하나님이다. 그 음성을 듣고 꼬꾸라졌는데 장님이 됐어. 골방에서 장님이 된 상태로 바울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내가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었고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살아간 거야? 내가 아는 지식이 이게 뭐야? 나 열심히 뭐야? 여러분, 그 3일 동안 바울에게 깊은 회개가 있지 않았겠어요? 3일 내내 성령의 엑스레이로 바울의 심령을 비추는 일이 있었을 거예요. 자, 성령의 사람 아나니아가 바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피지컬리 이런 일이 일어나죠.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사건에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 때 거기에 메시지가 있죠. 바울에게도 눈이 띄어지는, 맹인에서 눈을 뜨는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받았을 거예요. 영적 소경이 눈을 뜨게 된 이 경험이 바울의 마음에 평생 각인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그냥 내 20대 아무것도 잘 모르고 신앙생활 했을 때 그런 이벤트로, 한 번의 이벤트로, 한 번의 은혜로, 한 번의 회개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평생의 고백이 되었어요. 디모데 전서 1장 14절 15절이죠. 우리 말년에 보낸 편지예요. 가장 마지막에 보낸 편지예요. 감옥에서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부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현재형, 내가 40년 전 그날 죄인이었는데, 장님이었는데 은혜로 눈 떴다가 아니라 내가 현재 장님 중에도 내가 장님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회개예요. 한 번의 회개가 아니라 매일매일 회개예요. 달리 말하자면, 나는 죄인입니다. 난 잘 몰라요. 아직까지는 잘 몰라요. 나는 진짜 내 지식과 내 경험이라는 것은 너무 보잘것없어요. 나는 맹인이에요. 나는 어둠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로 의로워졌고 오늘도 의로움을 입고 살아요. 예수님의 은혜로 눈을 뜨고 살아요. 나는 어둠인데 빛이신 예수님이 안에 오셔서 빛으로 살아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당신의 은혜로 살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진리이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장님입니다, 나는 맹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10년 전, 20년 전 어느 날 말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있습니까? 있어야 정상이에요. 없다면 여러분, 여러분들 상태가 지금 별로 안 좋은 거예요. 편안하죠? 안 좋은 사인이에요. 첫 번째 열매는, 하나님 사랑의 첫 번째 열매는 회개죠. 나는 맹인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진리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항상 틀리고 당신이 항상 옳습니다. 성경이 옳고 내가 틀립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는 사랑의 첫 번째 모습과 같은 것 같아요. 아, 고린도 전서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죠. 너무 흥미로워요. 사랑이 첫 번째가 오래 참음이라고 해요. 오래 참음, 오래 참음. 사랑이 많아지면 오래 참게 되나 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오래 참는 건요, 내가 사랑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가 잘 몰라서 오래 참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갖고 있는 판단과 이 사람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런 생각들이 실은 내가 감히 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하고 나의 무지가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는 당장 내쳐야 되는데 내 기준이 분명하게, 내가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 우리는 사랑할 줄 모릅니다. 무지하고 무식하죠. 내가 상대를 알고 상대에게 최선의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오류에 빠집니다. 사랑의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하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한테도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찬양만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만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선교주의에서만 은혜를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활동에 제약이 되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실은 믿음에 합당한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참 사랑하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오히려 분쟁하고 상처받는 일이 많죠. 왜 그럴까? 어쩌면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첫 번째 고백이 내게 사랑이 없습니다. 내가 사랑할 줄 몰라요. 내 방법이 항상 틀려요. 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없어서인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그렇죠. 지지난주가 되겠네요.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것일까? 라는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가 얼마나 다르고 우리가 얼마나 내 생각에 갇혀서 내 방식대로 사랑을 강요하는지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 예 중에 하나가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한 친구가 얘기하더라고요. 지난 여름에 자기 친한 친구랑 이렇게 지냈는데 사이가 안 좋아졌대요. 그런데 같이 말씀 묵상하고 이렇게 하면서 드는 생각이 그 친구가 했던 비유예요. 나는 피자의 안쪽을 좋아하는데 이 친구는 바깥쪽을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나는 좋아하니까 안쪽을 자꾸 먹으라고 하는데 바깥쪽을 좋아하는 사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안 좋아하는 거예요. 자꾸 나 괴롭히지. 아, 뭐 엿 먹으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내가 가장 좋은 걸 주려고 해도 실은 그 방법이 베스트가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요, 실은 크러스트 안 먹어요. 크러스트는 쓰레기예요. 버려야 돼. 그런데 누가 나한테 저 권능은 제가 한 마디 웃으면서 목사님 사랑해 크러스트 드세요 그러면? 근데 그렇게 우리가 무식하면서 편안하게 담대하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왜요?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지 몰라요. 우리의 판단과 지식과 경험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오류투성인지 인정하지 않아. 성경에 밝히 보여주는 건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의 생각과 경험이라는 게 얼마나 모순덩어리고 디스토리되고 디스커럽됐는지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죄인이 계시라는 것을 이렇게 끊임없이 가르쳐주는데 우리가 너무 확신에 차 있어요. 신앙생활, 사랑. 여러분, 저는 맹인입니다. 매일매일 영혼의 치료자 주님께 나아가고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엑스레이로 우리의 깊은 곳까지 밝히 보이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구하기를 축원해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진짜 못난 모습과 더러운 모습과 결점을 밝히 보이실 때 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드러나야지 치료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괜찮아요. 예수님 난 괜찮아요. 나 잘 살고 있어요. 그럼 죄 가운데 머물러서 망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레벨에서는 왜 굳이 우리를 이렇게 불완전하게 낳게 하셨어요?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한 10분 더 하는 거예요. 짧게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의 주인이 또 진리의 말씀을 비추셔서 나는 맹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가운데 주님이 우리 관계, 우리 룸메이트와 부부와 모든 관계 가운데 주인이 되셔서 회복하시는 일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회개는 굉장히 구체적인 거예요. 어제 정말 아름다운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그래서 다 피곤해서 안 나오신 것 같아요. 어제 얼마나 너무나 좋아가지고 예, 결혼식이 있었어요. 결혼식이 있어서 예, 저도 힘들더라고요. 근데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고 야, 피차 하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메시지를 나눴어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경외하는가, 피차 복종하는가, 오늘 말씀을 비춰서 하나님까지만 나누겠습니다. 그거는 내가 오류라는 것을 관계 가운데 인정하는 거예요. 저도 한 8년, 저보다 더 오래 선배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살아보니까 정말 제가 가비지 같은 때가 많아요. 예. 한국말로 하니까 너무 세서 가비지 같은 때가 있어요. 진짜 너무 말도 안 되게 화를 내고요. 진짜 말도 안 되게 자존심을 부리고요. 못되게 행동해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누군가 내 삶 가운데 치밀하게 오니까 그게 드러나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알고 나서 아 내가 이런 사람인 걸 인정하고 어드밋하게 되니까 뻥 터지면 제가 저희 아내한테 내가 되게 갑이지야. 나에게 소망이 없어. 아, 진심으로 얘기해. 진심으로. 이거 회피하려고 하는데 진심으로 얘기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고 하지만 주님이 해갈 걸 같이 기대하고. 근데 이게 굉장히 워크해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럴 수밖에 없는지 장황하게 설명하는 거 말고, 내가 어릴 때 어떤 상처를 받았고 뭐 내가 어떤 뭐 가치관 이런 거 말고 소용없어요. 상대방은 날 이해하지 못해요 어차피. 그런데 뭐가 분명해요? 맹인이라는 거. 내가 사랑하고 싶어도 어떻게 사랑할지 모르고 오류투성이야. 그거를 신앙 안에서 어둠이 타고 은혜를 구할 때 그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굉장히 구체적인 그런 길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50명이 모이면요 다 달라요 여러분. 그리고 좋은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착한 척 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안 착하세요. 걱정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맹인이라는 걸 얻으리 타는 은혜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진리를 가르쳐 주실 때 서로 순종하고 찬양하고 그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 공동체를 그리스도 닮아가게 하는 것을 맛보고 기대하는 것이 신앙의 맛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맹인입니다. 우리가 맹인입니다. 나는 어둠입니다. 나는 치료자이신 예수님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필요합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